고린도전서 38번 메시지 음식과 몸에 있어서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다룸 1.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특별한 순서로 문제들을 다룹니다. 첫 번째로 그는 혼적인 갈망들과 야망들을, 두 번째로 육적인 정욕들을, 세 번째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이 순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 서신에서 언급한 네 번째 문제인 음식과 몸에 있어서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다루는 데 왔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결혼은 사람이 자신을 번식하기 위한 것으로서 둘 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들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것들의 힘 아래에 있어서 그것들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들을 먹는 것처럼 함부로 먹는 것은 약한 형제들을 실족해 하며 과도하게 먹는 것은 우리의 몸에 손상을 줍니다. 음식과 우리의 배는 모두 폐해져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다 폐하실 것입니다. 성의 남용은 음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정죄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몸을 파괴합니다. 먹는 것과 결혼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존속하려면 먹는 것과 결혼이 필요합니다. 음식은 단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그분이 정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인류의 번식을 위한 것입니다. 먹는 것과 결혼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둘은 모두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으니 이는 곧 먹을 자유와 결혼할 자유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이 문제들에서 그의 자유를 남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적인 갈망과 육적인 정욕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을 다룬 후에 바울은 자유의 남용에 대한 문제로 방향을 돌립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6장 12절부터 18절을 하나의 분리된 부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것을 앞으로 나오는 두 부분, 즉 결혼에 관한 부분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놓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두 부분의 하나의 서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을 먹는 것과 결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나는 6장 12절부터 18절이 하나의 별개의 부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여러 해 동안 거듭거듭 읽을 때 나는 이제 이 구절들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남용을 다루는 분리된 부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혼적인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들의 문을 열어주며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강조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에 뒤이어 자유의 남용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혼은 부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면에서 교회 생활을 위한 기초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교회 생활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관한 진리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모두 혼을 부인함을 배워야 합니다. 즉, 혼에게 어떠한 것을 할 어떤 근거나 경우를 주어서는 안 되며 또한 문을 열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이 일단 혼적이 되면 교회 생활은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육체의 정욕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며 이 정욕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권리를 주장하고 인간의 자유를 남용하기 위한 것들을 기초로 한 건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문제들을 다루는 순서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본 원칙.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님.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어떤 것의 능력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가하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나의 선택의 능력 아래, 즉 허용할 수 있는, 허락할 수 있는, 합법적인 등을 의미합니다. 유익하다 하는 말은 유리한, 형편에 알맞은, 좋은, 가치 있는 등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유리한, 경제적인, 편리한, 신속하게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생각은 모든 것들이 합법적인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에 머물도록 돕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로 십자가를 지도록 돕지는 못하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유익하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관해 전체적인 합당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로 이 서신에서 계시된 유리한 것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로 몸의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들을 하는데 자유로울지 모르나 그것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당신을 돕지 않을지도 모르며 그것들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강하게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에 따라 바울이 6장 12절에서 말한 것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여기서의 바울의 말이 만유를 포함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들이 나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을 하는 데 좋고 유리하고 편리하고 또는 경제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것들이 나로 그리스도를 누리거나 무교절을 지키도록 돕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의 능력 아래 있지 않음. 12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두 번 말합니다. 첫 번째 사용한 이 말은 무언가 객관적이지만 두 번째 사용한 것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어떤 것의 능력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고 말합니다. 뭐뭇의 능력 아래 있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뭐뭇의 권위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 아래 있지만 나는 어떤 것에 능력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게 허용될 만하고 허락될 만하고 가하지만 나는 어떤 것의 권위나 통제 아래 지배되거나 그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12절은 6장 13절부터 11장 1절에 나오는 어떤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사도를 통제하는 잠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생각할 때 당신이 그것의 능력이나 통제 아래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당신을 통제하거나 또는 당신을 지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당신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이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할 어떤 능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능력도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몸.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함. 13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 이것저것들을 다 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음식과 배는 몸의 존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문장은 어색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들을 다 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을 썼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둘 다 폐하시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이러한 식으로 쓰여졌다면 그 의미와 중요성이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들을 다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배와 음식을 다 의미했습니다. 그는 먼저 배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폐하시기 전에 그것을 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먹는 문제에 대한 자유의 남용이 음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배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배로부터 옵니다. 어떤 사람의 배가 없어진 후에는 음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배와 음식을 둘 다 폐하실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신. 13절에서 바울은 또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위하십니다. 그분은 물질적인 음식으로 몸을 만족해 하시며 몸의 약함과 병과 더불어 몸의 사망의 요소를 삼키는 그의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결국 주님은 몸을 변형시키실 것이며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으로 몸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배가 음식을 위한다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몸이 음란을 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음란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함부로 먹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데 자유하더라도 건전한 방법으로 먹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식욕은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억제되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배나 음식을 위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배나 음식 모두를 폐하실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몸을 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일으켜진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친히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지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썩을 몸에 생명을 주며 그의 성령으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 예수의 몸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일으키시라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중 아무도 완전하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곤하게 되고 때로는 병이 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약함들은 우리로 우리의 몸에 관한 주님의 약속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돕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이중의 약속을 소유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1절로부터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의 썩을 몸이 부활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음을 압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몸에 관한 이중의 약속의 첫째 방면은 주님께서 몸을 위하시며 몸을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체험으로부터 나는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943년에 나는 결핵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었고 절대적으로 휴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13살 된 나의 큰아이가 나를 방문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다른 15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나의 이 큰아들을 보시옵소서. 15년이면 그가 28살이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나에게 또 다른 15년을 주신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며 그 해들이 끝날 때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한 이래 38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나의 몸은 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 모든 연수 동안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몸을 위하십니다. 이중의 약속의 첫 번째 방면은 현재를 위한 것이지만 두 번째 방면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몸을 위하시지만 하나님은 장래에 우리의 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은 몸의 변형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할 때 변형될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나 은유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5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며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신체적으로 하나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과 신체적으로 하나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몸이 그분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하나인 것은 신체적으로이지 영적으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심지어 이단에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하나는 영적과 신체적 둘 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것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어느 날 우리가 몸과 혼과 영 안에서 주님과 실제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의하면 우리는 단지 영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그와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우리가 몸 안에서 주의 모양을 닮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도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주님과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하나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느 날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절대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흙 속에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부활은 사실상 땅에 뿌린 씨의 성장입니다. 어떤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은 단지 하나의 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꽃이 필 때 그것은 아주 다른 외형을 취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안으로 뿌려진 하나의 씨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씨는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자랄 것입니다. 그 씨가 이렇게 자랄 때 그 외형이 변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몸일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것은 밀입니다. 이 씨가 완전히 자랄 때 그것은 여전히 밀이지만 매우 다른 외형을 갖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훌륭한 외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결국 부활 안에서 이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자신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